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왕은 자신의 신분과 힘과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 이것을 올바른 왕의 통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엉뚱한 곳에 자신의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그를 죽이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민 백성의 왕으로서 선민을 잘 통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적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작인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세 번이나 죽이려 했으나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들어가자 사무엘상 18장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사무엘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9장에 와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신하들과 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계획을 반대하는 자가 등장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자 요나단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의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8장에 보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는 이 구절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였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는 존재는 껄끄러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권력의 대적자가 될수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다윗의 존재를 오히려 사랑하며 그를 보호하며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한다라고 오히려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꾀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찾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일 기회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만들어서 사울왕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먼저 다윗에게 위험을 알리고 도피하도록 한 뒤에 사울왕에게 다윗을 죽이려는 왕의 행동이 잘못되었더라고 직언을 올립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충언을 들은 사울은 잠시나마 마음을 돌이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포기합니다. 요나단이 보기에 다윗이란 존재는 아버지 사울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아끼지 아니하며 충성했던 신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늘 바른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라고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되는 범죄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타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는 죄라는 의미로 이 표적을 놓친다.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정조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쏘면 쏠수록 관역을 빗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왕국을 다스려야 할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계획과 실행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자질과 또 왕이 걸어야 할 길과 왕이 가야 할 방향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한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도 우리는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증오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하여서 벌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벌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며 삶을 변혁하기 위하여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심히 당혹스러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길이 이러한 의혹과 의심과 위협의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다윗의 도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과 역경이 대단히 억울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지만 그 과정을 묵묵하게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단축하기 위하여서 세상적인 모든 힘과 능력과 자신의 힘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주어진 현재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어진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또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겸손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선을 행하고도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될 때 믿음의 성도가 걸어가야 할 바른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게 된다면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들을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방해하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어떻게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있다라고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을 우리를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절부터 7절까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도피를 도왔다라면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사울왕의 딸인 미갈, 다윗의 아내가 다윗의 도피를 돕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입장은 어떨까요? 사울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안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사울왕과 같이 가장 다윗을 증오하고 미워해야 될 인물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사울의 아들과 딸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또 율법이 그만은 속이고 있는 장면까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자 사울은 또 한 번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사울은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다시 죽이려고 창을 던지지만 다윗은 극적으로 또 여기에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군사들을 파견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미갈이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다윗을 또 구원합니다. 아버지 사울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딸 미갈은 다윗을 죽이려는 암살단의 손에서 오히려 그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밤에 창문을 통해서 피신시켜 준 것이죠.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 사람들의 도움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18절부터 24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사울의 이 다윗을 향한 이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강력해지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오히려 전령들을 막으시고 사울왕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인간의 악한 계획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악인들의 이 원수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아들과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강력한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이란 참 신앙생활하는 것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평안하고 또 위기가 없고 문제가 늘 해결되고 또 위기 상황 가운데 발생한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더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현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위기도 어려움도 없게 해달라는 이러한 바람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역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명철을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고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시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을 걸어가시는 축복의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